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신약에 기록된 13개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그것도 바울이 마지막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라는 공적 신분을 염두에 두고 목회 사역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다른 목회 서신들, 즉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와는 달리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아주 남다른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와 같은 유대와 우정과 사랑이 아주 깊게 느껴지는 사적인 편지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담담하게 회고하면서 마치 자서전적인 유언을 내뱉는 듯한 매우 강렬하고도 의미심장한 고백과 권면을 통해 잠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어떤 마음가짐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고도 진지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디모데 후서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간곡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압축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편지 전체, 디모데 후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라라는 그런 부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뚜렷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성령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나타납니다.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물론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성령이란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1장 14절의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전체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의 권면 가운데 이 편지를 쓴 저자인 바울이 여러 군데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만큼 뚜렷하게 언급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성령 충만과 대조되고 있는 이 술 취함이라는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제시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잘못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쓰여있는 이유는 술 취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술 취함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두 잔의 술을 먹는다든지 하루 좀 술을 거나하게 먹어서 푹 취했다가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지장을 받는 정도의 이런 술 취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의지로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허구한 날 술에 쩌들어 있고 술에 잠겨 있는 그런 만취 상태, 그런 습관적인 술 취함, 쉽게 얘기해서 허구한 날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야말로 술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그런 술 취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절제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매우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에 쩌들어 사람처럼, 술에 쩌들어 사는 사람처럼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에 의해서만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이 모든 것이 거부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기쁨과 정말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상교화시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받으라라는 조금 묘한 그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건 좀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받으라 그러면 뭘 공을 던질 때 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령은 인격이시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주하신 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뭘 받고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Be filled with. 채워지는 것을 수용하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수동적으로나마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밖으로부터 확 뭐가 부어져가지고 채워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감화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를 점점 더욱더 그분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충만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채워들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래서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 형태로 이루어진 현재 시제는 그것은 일시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런 행동과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채워지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일생토록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 세례는 그러면 언제 받고 어떻게 받은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큰 혼란과 오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던 성령 세례 사건이 오고 오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 그리고 체험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큰 오해죠. 오순절 성령 세례는 결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굳이 이와 같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동정녀 탄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이제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여러 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은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미 객관적인 실체로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 하나입니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이 개별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지금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친히 십자가 올라가서 못을 박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표적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성령 세례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세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부르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 온 범우주적인 교회 이외에 한꺼번에 임하신 그와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피조물된 한계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에 의한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는 2000년 전에 한번 성취됨으로써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 한꺼번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그림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69쪽 구약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이제 고별 설교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 신명기 5장의 내용부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이하의 모든 율법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재해석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내산 40년 전에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름 아닌 그 부모들의 세대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지금 언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끌어당겨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졌던 시내산 언약이지만 그것이 오고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약속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조차도 이 시내산 언약에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체험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 즉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국한된 그러한 특수하고도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 범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들어가서 체험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이 되죠.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우리의 것으로 공유되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이 됨으로써 그 내주에, 성령의 내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내주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외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 사건을 자기의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과 그런 해석에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오직 우주적 교회 안에 충만하신 성령의 그 내주 안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르심받아 참여하고 있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제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확실한 한 사람의 모델로 세워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인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고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그 권면을 많이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구절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이 7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선한 싸움이라는 외적인 측면과 달려갈 길이라는 내적인 측면이라는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이 7절과 8절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관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파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인 7절은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라는 이 세 가지의 비유적인 이미지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싸움이라는 이 내용은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한 2장 3절부터 4절의 내용과 연관을 갖지요.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한 이 바울의 표현은 5절에 있는 경기하는 자, 운동 경기를 하는 자와 굉장한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2장 6절에 나와 있는 농부의 수고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의 외적인 측면을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2장 3,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싸우는, 투쟁하는, 전투하는 군인이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말씀은 신자로서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외적인 믿음의 투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신 세상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과 아주 사악한 공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회피하거나 후퇴함이 없이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실존적인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외적인 측면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는 때때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이나 또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포기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 그리고 갈등과 긴장, 그리고 상처의 포화를 그대로 맞으면서 감수하며 또한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의 악한 질서, 그 거짓된 사상의 조류, 그 그릇된 그리고 교만한 이 시대 정신을 거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분의 기쁘심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많은 억울함과 손해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응분의 충분한 보상과 상급이 이후의 본문에서 약속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삶의 현실은,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한 국면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모든 그런 갈등과 긴장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될 터인데, 혹시 이 중에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고 그저 고요하고 적막한 밤바다처럼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앞에는 조의를 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분명하게 이와 같은 싸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그 모습을 봐도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합니다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침투하면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현상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현상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내적인 측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비되는 나의 달려갈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아까 말씀 같이 보신 5절과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우리의 삶을 비유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비슷한 비유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즐겨 사용하죠. 신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적인 싸움을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이 외적인 믿음의 투쟁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바울이 달려갈 길 그리고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로 이 비유하고 있는 이 내적인 우리의 믿음의 투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외치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새로운 의지,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피조된 우리의 의지와 거룩한 의지가 있는데 이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새로운 자아가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역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이와 같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거스리고 그것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싸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맞서 싸우는 그 치열한 자기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믿음의 투쟁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하고 과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읽은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과격한 용어입니다. 노예를 말 안 듣는 노예를 몽둥이와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억지로라도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식의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싸움보다도 이와 같은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옛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우리 세 사람의 그 믿음의 투쟁이 내적인 투쟁이 더 격렬하고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면서 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 앞에서 또는 한시적인 범주 안에서 치러지는 전투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고백하는 그 어투로 지금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이 그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천국 문 앞에 선 바로 이 순간까지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거쳐서 이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왔다고 디모데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싸움의 과정에 너도 동참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길을 따르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의미 있는 길이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이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투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치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물론 자기의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판단착오와 실수와 물론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인생의 종착점에 이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 감당해왔다. 일관되게 잘 싸워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이것은 믿음보다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충성으로도 또는 믿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왔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발전적인, 자기 내부에서 자가발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센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여하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바 소명에 그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일관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리고 퍼펙트한 완벽하게 채워진 그런 자기의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듯이 암시하고 있듯이 언제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룩한 성화와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한시적이고 덧없고 공허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된 상급과 그 보상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힘든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 할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의 투쟁 그리고 외적인 믿음의 투쟁으로서의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충성된 삶이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가를 이제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하나의 어휘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제시를 해줍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의 그 충성된 성령 충만한 삶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잘 마친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칫 그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또는 공로 그가 이 땅에서 이룬 여러 가지 과업과 노력으로 쌓아오는 그 업적을 통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대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결국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따라서 베풀어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 충성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칠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그 모욕 속에서 그리고 감당해야 했던 그 억울한 손해들과 모든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 우리 가장 공의로운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분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가장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재판장 바로 그 주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하늘의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많은 의인들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한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우리의 피해와 우리 당한 고난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잠시 기다리라. 작정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신 후에 결국 계시록 18장 20절에서 최종적으로 그 의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온전하게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대로 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감히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이 고백을 모두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겠다는 그 순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희생과 자기 분의 삶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삶을 자신이 충성스럽게 살아갔지만,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디모데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 고백과 이 충성된 삶에 동참하라는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고백이 단순한 비장한 선언으로 들리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숨높은 영적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소화해 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위한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부지런히 잘 싸우고 달려갈 때에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피해와 손해와 그 아픔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억울함들을, 그 상처들을 다 능히 위로하실 만한 그와 같은 보상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자기 희생적인 이 외적인 믿음의 투쟁, 그리고 자기 부인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내적인 믿음의 투쟁으로서의 선한 싸움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로 늘 인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남겨진 선한 싸움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써 싸우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그리고 강하게 다스리시며 충만하게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제까지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남은 저희들의 평생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와 같은 다짐과 주님 향한 충성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